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영광 받으신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는 영광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가난과 무지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에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음 강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이 나라와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건 기도의 일꾼들이 다시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하옵소서. 부흥의 시대를 지나온 세대들에게는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고 다음 시대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전 세대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숱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교회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시대에 참빛을 바라는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고 말씀이 우리를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해 주신 말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그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서 가능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겪는 고난과도 이렇게 맥이 다 있는 얘기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 시대에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방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고통 속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우리가 뭐 레위기에서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 사사기로 들어오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여놓았으며 그 가나안 땅에서는 뭘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이 사명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지, 왜 그 고난이 되풀이 되는지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발견할 것은 무엇 때문에 고난이 반복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느냐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땅 배분이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쫓아내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뭐 꼭 순종하지 않는다고 당장 큰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쫓아내라.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아니, 더불어 살면 좋은데 왜 자꾸 쫓아내라고 합니까? 더불어 사는 게 훨씬 덕이 되는데 왜 자꾸 실이 되는 얘기만 하십니까? 우리끼리 살기에는 너무 힘겨운데 그 사람들 노동력을 좀 쓰면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이유나 반발이나 질문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에만 꼭 맞다면야 못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길과는 때로 너무 달라도 정반대여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 어렵다는 것, 그게 믿음의 길에서 겪는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가운데 계속해서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남겨두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전쟁을 모르고 자란 세대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누리는 평화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누리는 평화인지, 피를 흘리지 않고 누리는 평화가 피 흘렸던 사람들의 그 허생 위에, 헌신 위에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이방 백성들을 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데 대해서 때로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늘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통해서도 시험이 있고 한 개인을 통해서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생활 전반이 시험 받는 기간이에요. 광야 40년? 그 40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고 계신지 그들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가나안 정벌한다? 정벌하는 전쟁도 시험입니다.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시험 기간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만나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시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 안 치고 복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시험에 합격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자꾸 떨어지면 뭐 재수 삼수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수 한 거 아닙니까? 만나까지 먹여가면서 이렇게 한 건 너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겸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뭐 애굽에서 그렇게 뭐 교만하게 살았나요? 여러분 지위가 낮아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도 교만해요. 노예로 살아도 고집스럽습니다. 노예로 사는데 완고해요. 그거 다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높아서 꼭 교만한 게 아닙니다. 지위가 낮건 가졌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교만합니다. 그거 깨뜨려서 순종하는 백성, 순종하는 체질로 만들겠다는 게 광야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널 낮춰서 너를 시험해서 그래고 난 뒤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복된 까닭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고쳐져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못 고쳤죠. 다 죽었죠. 광야 2세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세대는 이제 광야 3세대 이후에 가나안 세대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광야 2세대는 이제 정복 전쟁을 치렀고 지금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자란 가나안 세대가 된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전쟁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쟁의 의미를 모르면 평화도 모릅니다. 전쟁의 피 흘림을 모르면 평화의 가치도 모르는 것이죠. 고난을 모르면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인내하면 성장하지요. 그러나 고난이 해석되어야 성숙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있었나? 이 고난의 의미는 내게 뭔가? 이게 깨달아져야 어른 되는 거죠.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지난주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2장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너희들 선조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도를 따랐는데 너희들은 따르냐 안 따르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복은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지킬 줄 아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라고 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삶의 방식을 뒤쫓았다. 이게 사사기 전체 얘기예요. 기껏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로 만들었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처럼 살아가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조롱을 받게 내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난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받으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서 주시는 건데 그걸 뭐 안 받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3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이 오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당장은 해석이 안 되니까 우선 인내하고 견디고 그 고난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이방 족속들을 내어버려 뒀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쫓아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쫓아내는 걸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고집스럽게 부리면은 고집을 부리고 기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벌 중에 벌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욕대로, 욕심대로, 충동대로,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심판 중에 심판입니다. 사랑은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세대들에게 엄청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생기고요. 블레셋 족속 다섯 족속들은 연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이 다섯 공동체예요. 도시연합처럼 그렇게 강력한 군사조직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녹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돈 족속, 그 다음에 또 희위 족속. 희위 족속은 창세기 보면 호리 족속하고 같은데, 어쨌건 이 사람들을 다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쓰는 하나님의 도구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회초리를 멀리 둡니까? 항상 곁에 두고 애들 나무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겪는 건 전부 곁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블레셋 도시국가 다섯에서 돌아가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무슨 희위 족속, 이게 주위에서 다 괴롭히는 거예요. 이 고생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겪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 참 안타깝죠.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은 왜 실족하냐, 왜 이런 일이 자꾸 고난을 겪게 되냐, 실족하기 때문인데,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왜 실족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11장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솔로몬 같은 당대 지혜로운 사람도 나이 드니까 의지할 바가 많아지잖아요. 나이 들면 의지해야 될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 여자들을 그렇게 의지하다가 결국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을 의지하게 되고 우상들에게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빠져든다면 누군들 안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지금 결국은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시련인지 이거 분별하는 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늘 유혹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건 뭐예요? 그건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건 뭡니까? 그건 여러분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유혹이지, 유혹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은 통과해야 되고 시련은 견뎌내야 하고 유혹은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뿌리쳐야 하는 것이죠. 유혹이 오면 하나님의 복인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시험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유혹이 오면 웬 복이지? 그러면 이게 큰 인생 완전히 뭐 절단 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참 보면은, 예,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예, 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어디를 가든지 말씀으로 이기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광야에 시험 받습니다. 예,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능으로 맞서지 않, 상대하지 않아요. 신명기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또 사탄이 말씀으로 또 시험을 해요. 그럼 뛰어내리라. 성경에서 뛰어내리면 시편 말씀에 천사가 내 발을 부딪혀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냐. 그 말씀도 말씀으로 상대하세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내 마음 나한테 경배하라. 내가 세상에 영광을 다 주겠다. 신명기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존재다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렇게 상대했다면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떤 영적 존재와 상대가 가능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과 대결하는데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떤 영적 존재들과 무슨 대결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나안 다음 세대,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무능함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은 쫓아내야 될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운 백성들이 되었고, 그들을 뒤쫓아야 할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부러운 우상이 되었고, 그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기 위해서 안달하는 족속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니까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닥달당하게 되는 건 그런 꼴을 겪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더라.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십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니 십계명 뭐 복잡합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아니 내 이름 망령돼 일컫지 말라. 뭐 안식일 지키라. 뭐가 복잡해요? 그거 지키라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여러분 복이고, 말씀을 묵상해야 시험을 이기는데, 묵상을 할 말씀이 없고 시험을 이길 말씀이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루 종일 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특징은 다 내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건 득이 되는 일인가 해가 되는 일인가,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손해를 끼칠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한테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인가 아닌가,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사기 시대에 들어간 다음 세대가 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순종할 말의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 순종도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말씀이 요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일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빨리 들어와 이걸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별거 묵상합니까? 오늘 이걸 마치는 대로 들어와 하면 그거 하루 종일 그냥 두려워서 묵상을 하건 뭐 아니면 좋아서 묵상을 하건 시계만 보고 끝날 때 그냥 총알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총알같이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때요? 뭐 2차 3차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이 묵상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욕망대로 충동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묵상할 말씀이 없으면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세상에 사는 방식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 충동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그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1장 2장 사사기 이거 요약한 내용이에요. 1장 2장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가나안 족속들 틈에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나 어떻게 이 사람들 비위 안 거슬려고 같이 화평케 지내나. 여러분 화평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따르지 않는 게 화평이에요. 폭력적이 되지 않는 게 화평이에요. 불법과 타협하는 게 화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기는 게 그게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이 화평케 하기 위해 여러분 뭐 그냥 바리새인들하고 모든 걸 타협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 안에 있는 기준이 흔들림이 없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기준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에요. 불법을 따라가고 불법을 우리가 비굴하게 뭐 불법과 타협하고 그래서 안 다투고 갈등을 안 빚는 게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그냥 착한이즘이라 그래요. 착한이즘이라. 무슨 착한 병에 걸렸는지 그냥 무슨 뭐 착함은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 무슨 예수님이 착한 분입니까? 그냥 바르신 분이에요. 올바르신 분이에요. 이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는 게 목적이 됐어요. 쫓아내는 게 목적이 됐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목적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더 잘 살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혼맥을 맺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 저 집 사위로 주고 내 저 집 딸들 우리 며느리 데려오고 혼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의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 아들과 딸이나 저 사람들의 아들과 딸이나 무슨 이제 구분이 생겨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예. 그 들어가서 뭐 소금이요 빛이 되는 건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금이요 빛이고 할 이런 얘기는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런 역할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어둠을 밝히라 그 부패를 녹아서 지켜내라 했는데 아무것도 된 일이 없잖아요. 혼사 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 가나의 혼인자칭 같은 파티를 벌였겠죠.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백성들이나 뭐 뒤섞여 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온통 뒤섞여서 그렇게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혼인하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혼인하는 게 여러분 그게 그냥 두 사람만의 만남입니까? 아니요. 두 가문의 만남이죠. 두 가문의 만남으로 끝납니까? 혼합 종교가 탄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날 일을 우리가 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결혼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겠어요?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갑자기 멸망하는 길 중에 하나가 혼인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 잘못 시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뭘 따지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런 뭘 따져요. 따지기는 하루아침에 그게 사라질 것들인데 뭐 그렇다고 뭐 신앙이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혼맥을 결혼하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너무 그러면 들어가서 뭐 하라 그랬냐면 결혼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결혼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최우선 과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해야 될 최우선 과제. 이게 5절 말씀의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거 하라고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우상 청소하라고 들여보냈더니 우상 쓰레기들을 집에 다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진짜 진노하시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은 우상 쫓아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상 다 그 불사를 하는 건데 그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왔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남의 얘기 같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 가서 살아내야 될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뭘 하나씩 다 들고 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 들고 온 거, 야 거기 가야 일타 강사 있대요. 그거 하나 또 들고 와. 아 거기 가면서 세일한대 50%래. 그것도 하나 들고 와. 하나씩 다 우상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정보가 무슨 그렇게 필요한 정보입니까? 뭐 필요한 만한 사면 되지. 꼭 20% 30% 한다고 두 개 세 개 필요 없는 거 사놔야 돼요. 그래서 집이 그냥 쓰레기터지요. 뭐 뜯지도 않은 포장을 갖다 방망이 쌓아놓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만. 아니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왜냐면 나가서 계속 그걸 우리가 나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거든요. 내가 왜 출근하는데, 왜 사람들 만나는데, 뭐 때문에 그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교육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북한 땅이 저거 안 쓰러지는 이유가 신기하잖아요. 종교라서 그래요. 아침에 시작하면 여러분 뭐 다 하는 일이 있어요. 다 하는 일이. 거기는 모든 생각이 수령과 당을 위해서 생각해야 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준이 그거예요. 평생 그것만 생각해야 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탈북민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게 여기 애국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누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요? 다 자기 사업, 자기 비즈니스, 자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밖에 없죠. 북한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당과 수령밖에 없어. 어디 보면 가장 종교적인 국가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벌어먹고 살고 입고 사는 게 관심인 사람들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이걸 뒤집어 엎겠다는 사람들하고 싸움에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정신 차리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잃었으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밖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아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은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득한데 무슨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무슨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주야로 무슨 말씀을 묵상해요. 잠깐 설교 들을 때도 못해서 딴 생각하다 나가는데 그냥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뭐 간첩이 됐건 뭐가 됐건 그냥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24시간 뭘 생각하는 사람은 24시간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 100명, 1000명이 못 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24시간 한 가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5만 잡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 못 당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10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분야에서 최탑이 됩니다. 여러분들 10년 한 가지만 생각하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지금 부탕질하고 있습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전부 간첩들을 매기는 나라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정치인이 없나, 무슨 예술인이 없나, 종교인이 없나, 언론인이 없나, 사방 곳곳에 여러분 나라를 부수는 게 24시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방 곳곳에서 나라 재정을 거덜내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우리가 그걸 감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죽도록 생각하다가 보면은 세상 나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또 생각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생각만 하면 여러분 다 뭐 여러분 꽃길 걷고 싶겠죠. 내가 엊그제 뭐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무슨 호종가 하는 영화, 내 영화를 보지도 않는데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호조가 뭐 그 도선 안창호 선생하고 손정도 목사님이 얘기해요. 손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뮤지컬 영화인데 뭐 딴 거는 긴 얘기 할 거 없고 그분이 그래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 나는 걸레가 되겠소. 이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요. 나는 걸레가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비단길 가는 게 꿈 아닙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는 걸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평양에서 집에 돈도 많은 사람이더만. 근데 목사하다가 좌우지간 어쨌거나 망명해가지고 중국에서 말이야 안창호 선생 만나가지고 그냥 고문하다가 49살에 그냥 고문받다 죽었어요. 예, 그런 얘기인데 그건 누가 하면 보나? 제발 가서 좀 보세요. 보고 가서 보고 나서 걸레가 되기로 결심하고 오세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비단길 안 간다. 난 비단이 꿈이 아니다. 나는 걸레 같은 인생 되는 게 꿈이다. 그거 한번 결단하고 오셔야 지금 나라가 바로 서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원래 옷을 걸레같이 입어라 이게 아니고 옷은 깨끗하게 입되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내 하나 되는 게 다 관심인데 뭐 내 잘 되는 것밖에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 관심 갖다가 그냥 딸 주고 아들 데려오고 뭐 주고 뭐 혼사 맺고 그 난리 치다가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든 게 그거란 말이에요. 며느리 가지고 온 우상 섬기고 사위 가지고 온 우상 섬기다가 거들나버린 거죠. 그래서 거들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들이 났다는 게 딸리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더 이상 나 하나 어떻게 되는데 너무 관심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되는가가 중요해야 돼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맨날 예배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 29장 18절에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다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지 잘 되는 게 뭐 복입니까? 뭐 잘 먹고 잘 입는 게 복입니까? 바퀴벌레가 뭐 시궁창에서 아무리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하면 그게 멋있습니까? 그게 무슨 복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악을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악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악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진 게 악인의 길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대. 바알과 아세라 섬기다는 건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어디 그 나무 쪼가리한테 가서 그렇게 그 저기 저 절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놨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건 나무 목상 이런 거에다 절을 하고 앉았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 우리가 여러분 관심사가 뭔지 알아? 관심사가 우리가 뭐예요 지금?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 얘기해 지금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이 궁극적으로 가까이 지내더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주먹질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 우리 믿음의 뿌리가 다른 사람 하고는 상관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더 이상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는 그냥 막 혼맥도 맺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같이 잘 사는 게 좋은 거지 뭐 나눠 쓰고 뭐 같이 쓰고 바꿔 쓰고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아 그런 생각들 하겠죠. 싼 거 쓰고 뭐 이런 거 하면 뭐 싼 게 비지떡이지 뭐. 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굿산 리사담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결국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우상 섬기다가 우상 만든 자들한테 결국은 종로를 타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애굽 땅에서 부르짖은 것 똑같이 또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이죠. 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됐습니까? 살려주려고 여기 데리고 들어왔는데 자기 발로 걸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면 거기다가 무릎 꿇고 절하고 거기다가 제물 갖다 바치고 그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그 우상 숭배 원조들한테 붙들려가지고 그냥 8년간을 섬기게 됐다. 그들한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경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르짖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신가?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 초대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 그럼 온니엘이 구원자입니까?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사를 세워 구원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대리자로 내세우셔서 구원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이 구원자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할 때는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임무가 있었어요. 그게 사사에게 한시적으로 특별한 사명을 해서 성령이 부어졌지만 신약시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 주를 따르기를 결단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령이 부어져서 영원히 성령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그를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합니까? 온니엘도 이스라엘 남부 유다 지방의 사사였어요. 각 지파가 독자적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지파의 사사였고 지파의 일을 감당했지만 어쨌건 그 지파로가 하나님께 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인정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렸지만 활동 범위는 그렇게 전 이스라엘 전역이 아니었어요. 어쨌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다시 한번 구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달려갔지만 그러나 그게 40년 또 한시적이었다는 거예요. 평온이 주어지면 잠시 또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그 평온이 익숙해지면 또 편안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평온한 삶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편안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 실족하게 됩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편안함이라는 건 여러분 풍요함과도 관련이 있고 번성과도 관련이 있고 모든 게 잘 된다라는 착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은 편안하면 여러분 게을러지고 편안하면 사람들이 예, 이게 뭐 불성실해지지 편안한다고 성실한 사람도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불편한 길을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넓고 편한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넓고 편한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 넓고 편한 길 가려고 하지만 다 쉽게 돈 버는 길 가려고 하지만 다 쉽게 한자리 하는 걸 하려고 하지만 믿음을 가졌다는 건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거부할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 안 가겠습니다. 나는 불편한 길 가겠습니다. 힘든 길 가겠습니다. 어려운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걸레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길을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 사라지지 않는 평강이 능력입니다. 그 평안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 평안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점점 불안을 가중시키겠지만 온 세상이 출렁거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는 그 평강, 평안으로 어떤 불편함이 닥치더라도 어떤 예, 난관이,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담대히 이겨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평강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평강이면 충분합니다. 이 평안이면 어디든지 가라고 하시는 곳 갈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맡으라고 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어렵다 하지 않고 힘든 일이라도 힘들다고 하지 않고 그 일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전쟁을 모르는 세대, 피 흘려서 전쟁 획득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곁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난한 족속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는 이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세상을 닮아오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더 친해지는 것이 목적이고 세상에 뭐하러 가는지 그 이유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오 되고 말았는지요. 주님,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떤 위기의 본질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이렇게 세우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명과 주어진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과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데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소명 끝까지 붙들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주신 소명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소명 다 완수했다고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서 주어진 소명을 잘 마치고 귀향하는 사람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잃어버린 정신을 쳐서 깨우쳐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